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간증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오니 왕이 많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예, 일단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선교학교 훈련을 마치고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독일에 가서 11년 이렇게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년 정도 영국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지난해 그래서 그 네덜란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네덜란드에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글로 보내심을 받은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형제 자매님들도 뵙고 사역자님들도 뵙고 또 목사님 계시는 강남교회에서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고 하면서 참 저에게 한없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많은 이렇게 설레임도 있었지만 또 한편 마음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역자님들의 그 교제나 선교사님들 교제를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고 듣지만 내가 실제로 그곳에 가서 교제에 참석했을 때 그 교제의 방향이나 그 분위기를 내가 과연 캐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한국 내 조국에 온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들떴는데 오기 하루 전에 제 아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한국에 가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망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목사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그 한마디를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망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 정말 누가 망하고 싶겠습니까? 다 흥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데 본심인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을 굉장히 잠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강남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참 하나님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참 여태까지는 내가 꿈꿀 수도 없었던 이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너무 신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똑똑하고 진짜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교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제 마음에 이러한 저러한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입은 것은 단 1%도 나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참 유럽에 이렇게 가서 살다 보면 선진국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야, 선진국이니까 좋겠다. 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어려운 것도 많고 또 이제 불편한 것도 많고 참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은데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맛보기 전에 망한 자의 마음 아니면 망한 그런 상태를 먼저 깨우쳐 주시기 원하시더라고요. 정말 읽은 이 에스더 말씀에서도 보면 에스더 이 여왕이 하나님께 이제 결론적으로는 은혜를 입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으러 가기 그 직전까지의 그 과정은 사망을 정확하게 통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에스더 여왕이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왕궁 안에 규례가 있다. 법칙이 있고 이것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못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정확하게 죽음이라는 그 저주의 단계를 지나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하루아침은 제 둘째 딸아이가 아프다 하면서 이제 학교를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걸참 즐겨하는 아이인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어지럽다 하면서 이제 학교를 안 가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농땡이를 안 피는 아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기인가 아니면 뭐지 하고 그냥 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애가 계속 토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진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물이라도 좀 마시라 그러면 물 마시고 또 토하고. 그제 아내가 보니까 뭐 오줌도 노란색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지?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습니다. 근데 이튿날 일어나서 이 아이가 또못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막 비틀비틀하고 토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제 집사람이 야 맛있는 거 엄마가 해줄게. 너뭐 먹고 싶으니? 이거 먹고 싶으니? 저거 먹고 싶으니? 뭐 지금 먹을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일째가 돼서도 계속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아팠는데 학교에서 이제 3일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3일 이상 빠지면 무조건 병원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애가 비틀비틀 거리는데 일단은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띄워와야겠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정확한 이런 병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뭐 이제 선진국 가니까 뭐 병보험을 뭐 대부분 시민들은 아무 부담 없이 이제 그 병보험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커버가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은 이제 외국 사람에게는 이 병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병보험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띄는 거는 이제 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왜 왔냐고 해서 이렇다고 하니까 의사가 제 아이를 보더니 피 검사하는 건 돈이 안 듭니다. 피 검사만 하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피를 뽑으라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피를 뽑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제 집에 가 있으라고 내가 볼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여전히 애는 뭐 힘들어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의사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난 의사가 밤에 집으로 이렇게 전화한 건 처음인데 아무튼 그 의사가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당신 딸이 굉장히 큰 병이다.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빨리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해라.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병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사정이 이래서 우리는 병원에 못 갑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싸웠어요.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면서. 정상적인 독일 사람 같으면 이제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이 법치국가의 사람들은 사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법을 좀잘안 지키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이 독일 사람이라면 법하면 진짜 너무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진짜 나라에서 무슨 일을 이제 시키고 학교가 무슨 일을 시키고 정부가 무슨 일을 시키면 그대로 참 잘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의 정신 구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그러시는데 병원에 가면 나도 좋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의사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바로 주변에 있는 사역자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어디를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시면서 그 의사가 당신 딸이 24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치수가 정상이 뭐 얼만데 당신 딸은 치수가 몇십 배가 넘었다. 빨리 병원에 이제 입원하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방했던 걸다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제 아이를 보니까 막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낫겠지. 기도했으니까 낫겠지. 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24시간에 죽습니다 하니까 아, 너무 걱정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에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게 내가 원해서 온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정말 그분이 이러한 정말 내 딸을 나의 딸을 생명 가져가시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하고 막연한 믿음하고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갑자기 그때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11장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막 교제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딸 살리신다. 절대 안 죽이신다. 하면서 저희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사실 저희들 마음은 보험이 있거나 뭐 보험이 있으면 좋죠. 병원에 가는 게 죄가 아니니까요. 또뭐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겠더라고요. 의사 막 욕을 하면서 딸을 죽이려고 하냐고 막 그러는데 완전히 저는 야만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형편이 그게 안 돼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야, 우리 딸이 살겠구나, 살았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안아서 애가 좀 걸어 다니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뭐를 먹으려고 하고 또 우리 집에 그때 이제 단기 학생들이 3명 있었는데 막 언니들하고 놀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의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아직도 집에 있냐 하면서 당신 딸이 B형, A형 간염이다. 급성 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또 막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 지금 밥 먹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 하니까 이 의사가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참 저는 그때 이 물론 마음에는 저주가 오고 사망이 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수시로 이런 이제 깊은 수렁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막 어려움 속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한데 정말 그때의 상황은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많이 드는데 뒤돌아서서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작은 마음에 심어넣어 주신 것이 하나 둘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진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는 내가 교제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풍성하고 좋은데 뒤돌았으면 나는 꼭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병인지 난 잘 모르지만 이러한 삶에 나도 지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어떤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어주시든지 뭐 성령께서 인치시는 식으로 인을 쳐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첫 시간에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첫 시간인데. 야, 진짜 내가 지금 도착한 지 몇 시간 안 되는데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을 해 주실 때 정말 그 한 시간,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은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야, 참 내가 그럼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쉽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씀을 분류해서 말씀 쪽으로 마음을 옮기면 된다. 이게 어렵냐? 쉽습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 근데 쉽다고 그게 바로 되는 거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쉽다고 바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 2006년도에 한 번은 문민영 목사님이 유럽에 이제 그때 전도여행을 오셨습니다. 그때 전도여행을 오실 때 그 조폭 이제 대장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선 이제 그 조폭 대장이 함께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여행을 따라왔어요. 그때 그 이제 조폭 대장이 오면서 자기 이제 그 부하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부하를 그때 한 10명 이상 데려온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막 보기 좋더라고요. 이 어깨가 딱 벌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그 대장 되는 분도 등치가 진짜 안학자손인 것 같아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저도 뭐 작은 키가 아닌데 저보다 크고 진짜 잘생기시고 어깨가 떡 벌어지시니 진짜 탐스럽더라고요. 공항에 이제 그분이 딱 도착했고 저희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짐을 가지고 오고 짐을 이렇게 짐을 부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했어요. 야, 그 이제 그 조폭 되시는 분 그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뭐 그냥 한 손으로 딱 들어서 그냥 우리 같은 거 낑낑 매야 되는 거를 이제 그분들이 막 들어주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독일에서 이 조폭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주자 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민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조폭이다. 영어로 말하면 마피아. 마피아인데 여러분들 집에 이분들 모시고 싶은 사람 하니까 저희들은 생각할 때 누가 마피아하고 잠을 자겠나. 서로를 손을 드시는 거예요. 나도 민박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민박을 갔는데 조폭들이 식사도 잘 하시고 진짜 조폭들 의리 있더라고요. 진짜 의리,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식사할 때 보면은 이제 대장이 숟가락을 딱 들면 옆에 쭉 있다가 형님 식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숟갈 들면 이제 자기도 앉아서 식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형제 자매님 집에 가서 대청소를 다 해준 거예요. 피아노까지 다 들고 밑에 베껴 다 하고 소파 같은 거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밑에 다 베껴해주고 뭐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조폭하면 막 그냥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상스러운 놈들 생각했는데 야, 조폭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힘이 더 세구나 이제 그러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폭 대장이 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이제 부화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장 되시는 분이 막 화를 내시면, 야, 너희들 왜 좋으냐, 여기까지 와서, 야, 예수님이 죄를 너희들 위해서 죄 다 사해주신 거? 이거 왜 못 믿어? 어? 왜 못 믿어? 어? 형님, 죄송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머리는 진짜 다 합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야, 믿어. 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 손가락 하나 끊어 하면 그 사람도 손가락 끊고, 야, 죽어 하면 죽는 신용 다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해 주실 때 정말 어떤 키포인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가늠중에 잡힌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 목수 뭐 이런 정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우리 동네 청년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좀 더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늠증이 잡혀온 이 여인은 이제 조금 있으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게 법이니까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 판결을 그 받은 사람이 어떤 다른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와서 뭐 살려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오빠가 뭐 장관인데 와서 도와줍니까? 법은 이미 통과가 돼버렸어요, 사형. 가늠하지 말라를 어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빙 둘려서 정말 거기 쓰러져 앉아서 숨을 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하시나? 야, 저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정말 믿음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작용을 해서 그 말씀을 다 죽여버리고 약화시켜버리니까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은 너무 마음이 정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저주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녀에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100%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여인을 살려주고 그뿐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바꿔줘 버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지? 생각이 우리 막 복잡할 때가 많더라고요. 야, 네가 의롭게 되었다.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또 뭐 죄를 질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막 의문이 많은 거예요. 말씀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믿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 5장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이 에스더의 그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하면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왕궁에도 그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이나 그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전문을 다 열고 들어가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혹시라도 왕이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죽는다. 혹시라도 왕이 없고 군사들만 있어도 나는 죽는다. 왕이 어디에 출장을 갔으면 왜냐하면 이미 왕을 못 본 지가 30일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이 어디 계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놓아 버리신 거예요. 네?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에스더를 사랑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셨고 또 금호를 내밀게 하셨고 거기 3절을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에스더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미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이미 샀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신앙은 바로 이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부터 저는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네? 내가 회개를 하면 회개가 되겠구나.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런 나쁜 죽일 죄를 졌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판단이 정확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가끔 가다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몹쓸 짓을 해서 징계를 받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 앞에 고개를 팍 숙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근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자네가 회개할 수 있어. 자네가 근신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없구나. 회개. 우리는 늘 일반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일반 교회를 다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곡입니다. 그죠? 눈물의 서사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유다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성이 불타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간 사람들이 또 막 군인들이 따라가서 죽이고 또 막 노예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 정도가 되면 다 망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망했는데 회개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완전히 망해서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병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다 불타 죽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내가 회개하면 회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그래서 나를 믿는 그 마음을 종은 보시고 자네들 악해라고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물론 뭐 거짓말하고 뭐 땡땡이 치고 나쁜 짓 하고도 그것도 악하지만 그거보다 엄밀하게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내 생각을 따라가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목사님께서 막 꾸짖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가 나를 무시해도 좋아. 어? 자네들 나를 무시해도 좋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녀들은 가볍게 여겨? 하시면서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그녀를 빨리 받아주더라고요. 금호를 내밀어서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왕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왕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나를 참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나라는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레비 보는 게 더 재밌지 어떻게 성경 보는 게 더 재밌겠습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축구를 엄청 잘해요. 어디든지 축구 시합이 벌어지기 때문에 테레비에서 참 축구를 많이 해요. 축구 보는 게 재밌지 성경 보는 건 사실 재미없거든요. 뭐 기도하는 게 뭐 재밌겠습니까? 잠자는 게 쉽죠. 근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러한 나를 그래도 믿으니까 내가 성실하려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인정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제가 목사님 차를 한번 타고 가다가 박 목사님께서 피곤하신지 나보고 운전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사역자 모임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 민웅기 운전 잘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 정도 운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를 고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운전 얼마나 잘하는가.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제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별자리들을 좀 이렇게 모실 기회가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큰 회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저 운전병은 원래 아닙니다. 운전병은 아니고 그냥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상황실 병인데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뭐 이제 야 운전 어디 가자 하면 운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제가 차출을 받아서 그 이제 별자리들이 오시는 곳에서 이제 제가 뭐 브리핑 뭐 서류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이제 운전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공항 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제차 안에 탄 별들이 한 10개가 넘는 거예요. 별들 둘, 별 셋, 뭐 해가지고 수룩하게 최고 낮은 사람이 대령이에요. 대령은 잘 없더라고요. 다 별자리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도냐면 민웅기가 군대에서 별자리들을 운전했대. 이렇게 또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저 운전병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을 잘한 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코드에 제 코드가 딱 맞았어요. 목사님은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악셀레터를 밟을 때도 몸이 못 느끼게 싹 밟으시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멀리 바라보시고 미리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이라 멀리 보고 브레이크 밟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코드가 딱 맞았어요. 한 번은 제가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어딜 가는데 이제 제 스타일로 운전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야 답답하다 빨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악셀레터를 막 밟고 브레이크를 막 밟으니까 그 목사님이 야 잘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런 스타일로 박 목사님 차를 몰으면요 차 세워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차 세우라 하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 내가 운전 잘한다고 목사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구나. 목사님 마음에 이게 들어졌던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아무리 잘해서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이게 인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데 유럽에서 사고를 냈어요. 예, 아직까지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그 루마니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제 지방도로를 이렇게 루마니아 국경을 지나와서 이제 지방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비가 오는 날 이제 예, 지방도로 민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속력을 제가 최대한 줄였어요. 뭐 40km, 50km밖에 안 되는 속도로 가는데 저 앞에 우산을 쓴 루마니아 아줌마가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이제 살짝 밟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데 이 아줌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차 있는 쪽으로. 안 되는데 저 아줌마 서야 되는데 내가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목사님이 나 운전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기록이 깨지는구나. 너무 두렵더라고요. 얼른 제가 눈을 딱 감아버렸으니까요. 비상등을 켜고 바깥에 나가봐서 나는 이 아줌마가 바퀴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느낌에 그랬어요. 근데 아줌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반대쪽에 가서 막 팔이 부닥치셨더라고요. 차이 백밀러에. 팔을 막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한 두세 시간 기다렸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무 이상 없다. 조금 스크래치만 났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풀려났거든요. 그 나는 운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운전 잘한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은혜를 입은 겁니까? 이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람이 와서 부닥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아줌마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아줌마가 와서 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서 백미러 깨졌어요. 정말 신앙도 꼭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오케이 하게, 그죠? 오케이를 하셔야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해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이거는 다 아니더라고요. 에스더 왕비가 막 금식을 하고 진짜 막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 이러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냐면 신앙 쉽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 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목사님을 주셨더라고요. 목사님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잘 못 보는 게 그게 문제지. 누구든지 그분이 내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엄청난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 은혜는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 열왕기하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아니 하늘로 승천하시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종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한 가정을 막 살려주시는 거예요. 수넴의 여인의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너무 막 생활이 어렵게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때 그 선지자가 그 집을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리고 성토에 성토는 좋고 나무도 많은데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이시오. 우리 동네에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게 점점 없어집니다. 열매가 다 잘 익는데 익으려고 하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상품 가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 종이 그 우물에 가서 하얀 그 흰 가루를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그 물을 바꾸어서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암몬하고 모압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군사 수만 명이 물이 없어서 그 사막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야, 이 골짜기에 골짜기를 파라. 그럼 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막 그 골짜기를 팠어요. 그리고 말해서 바로 거기 그 다음날 물이 고여서 그 물을 먹고 군인들이 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일이 연장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부산 백스코 집회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와질랜드에서 오신 그 장관님을 만났어요. 장관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악수하고 뒤를 딱 돌아서니까 여기 스와질랜드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서 왔다고. 스와질랜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남아공 동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부른대요. 엄청 나라가 아름답다 하네요. 사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스와질랜드에서 오신 이 장관님이 그 병이 났잖아요. 그 신장이 막 아파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막 병에 났고 또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께 완전히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목사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내려갈 때, 개막식 할 때, 비가 막 오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를 이 사람이 다 들었어요. 야, 이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비를 그쳐달라고 뭐 저렇게 기도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해운대 가서 딱 보니까 비가 멈추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분 마음속에, 야,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목사님께 나와서 제가 교제를 받으면서 이분이 신장병이 났고 정말 이분이 짧은 며칠 차이지만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께 대한 그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여러분, 근데 제가 나를 보면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 앞에 내가 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이분이 그 스와질랜드 장관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개념이 좀 적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서 교제를 받고 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진 부분의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성경 시편 11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터가 무너지면 그 어떤 규칙이겠죠. 아니면 어떤 울타리, 아니면 어떤 이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 건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시면서 내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네들은 다 불타 죽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듣는데 야 나는 내가 저 목사님이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죽은 50부장, 50인처럼 됐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50부장과 50인이 왔을 때또 동일하게 죽더라고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나는 내가 목사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지. 이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참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야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정말 저분하고 내가 정확한 생명 관계로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이 선교회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약속 말씀을 주시면서 시편 2편 8편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저도 지금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신 그분이 나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나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분석해 보면 나는 보내신 자의 마음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악이고 그게 대적이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막 교회를 막 판단하고 욕하고, 물론 그것도 드러나진 대적이지만, 내 마음을 분석해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런 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터를 무너뜨린다고 하더라고요. 터를 무너뜨린다. 정말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죠? 이혼율. 아, 뭐 때문에 싸우면서 그렇게 사냐. 이혼하지. 제가 보니까 아이들 말할 때 보면은 그냥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애들이 우리 계모, 우리 계부,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한 가정이 한 클래스에서 반 이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별로 없고 다 이 유럽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계부 아니면 계모 아니면 이제 반 뭐라고 하죠? 피다른 이제 언니 동생 뭐 오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다 달라요. 그냥 뭐 한국 사람은 언니 뭐 오빠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단어가 다 다른데 이야기할 때 보면 그게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에도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사실 의지할 곳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큰 은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는 흑인 자매님 한 분이 있는데 한 번은 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파스토는 몇 년 결혼했냐고, 결혼 생활 몇 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해서부터 여태까지 우리 같이 있죠. 네, 그랬어요. 몇 년이네요. 그래서 뭐 한 30년 넘는다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30년 넘을 동안에 한 아내하고 계속 살았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자기네 엄마는 자기를 낳을 때는 이제 자기 아빠하고 결혼해서 살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배다른 동생이 뭐 서너 명인데 아빠가 다 다르대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크게 흠이 아닌가 봐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결혼한 지 한 60년, 70년 되신다 하니까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정 이런 틀이 너무 참 좋은 거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게 다 깨지니까 뭐 파트너십으로 다 같이 살면서 언제든지 뭐 남자를 만나러 가고 여자를 만나러 가도 뭐 서로들 눈 감아주고 뭐 하여튼 참 뭐 이상하게들 살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50대 먹은 네덜란드 부인이 한 10살 먹은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0살 먹은 아들이 이제 저는 그분들이 뭐 이혼을 하셨는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아줌마가 그 아이를 이제 하나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결혼하긴 싫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그러다가 그 네덜란드에는 이제 남자의 씨를 파는 정자 은행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다 연락을 해서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뭐 파란 눈에 금발머리 키는 180cm 정도 그런 아기를 원합니다. 커서 이제요. 그래서 컴퓨터로다 막 조사해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이런 씨가 있다 해서 그걸 하나 이제 돈 주고 사다가 이제 인공수정을 받아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지금 10살이에요. 애가 잘생겼어요. 금발머리예요. 애가 진짜 잘생겼더라고. 근데 얘가 수시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자 은행에 있다. 참, 예? 네 아빠는 저 은행에 있어. 저기 병원에 냉장고에 있다. 예? 참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몰라요.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르니까 자기가 왕처럼 다 사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한도 다 줬어요. 자살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뭐 질병으로 인해서 뭐 아프고 하면은 안락사를 다 시켜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겠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언젠가부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끊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겠습니까? 1600년도 경에는 네덜란드도 독일처럼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계속 맥을 이어왔는데, 저는 지금 네덜란드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는요. 독일에서 제가 11년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11년 동안 단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면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당신들이 하는 얘기 내가 어렸을 때 들어봤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50년 전, 6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와 틀. 저는 제가 이번에 와서 큰 것을 얻었다면,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서 계시면서 해주신 말씀들,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이렇게 힘이, 소망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4층 집무실에 올라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셨어요. 누구누구 목사, 이 사람 누가 교제해 봤나?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장 목사님께서, 제가 교제해 봤습니다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물어보시고, 이 사람은 누가 교제했지? 이 사람 아마 교제 좀 많이 해야 될 걸.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난 놀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요, 내 영혼을 쥐고 계시는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그분, 하나님의 종. 아, 저분이 내 영혼을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딱 보였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내가 뭐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흘러나오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거기 보면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신기한 말씀이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성전 밑에서 무슨 물이 흘러내려오냐. 그 사막에서. 모세가 성전을 만들었던 그곳은 사막인데, 거기에 무슨 물이 있고, 어떻게 그 지대가 높은가? 거기서 왜 물이 흘러내려오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뭐, 천규빗 가니까, 그 물이 발목을 잠기고, 또 천규빗 지나가니까, 뭐, 무릎 깊이가 되고, 그 물이 흘러서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니까, 더 이상 이제, 허리에 닿을 정도로 물이 깊어지고, 또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물이 되었고, 그강 주변에는 그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물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 물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이로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물이 지나가면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내가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되어지는 것은 실망이고 좌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늘 동일한 마음이 아니니까요. 이 마음이 늘 동일하다면 해볼만 하겠죠. 하지만 이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어버리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이제 믿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야, 참,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4층 집무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여태까지 이 목사님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어요. 목사님 앞에 나가서 교제를 받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기피증이 있었어요. 기피. 그거를 이제 싫어하니까 이제 두렵고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제실에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맨 앞줄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아니면 맨 뒤째 줄에 딱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저의 마음이 내 영혼을 완전히 망쳐놨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을 완전히 그냥 그 저주로 이끈 거예요. 왜냐하면 좋든 싫든 생명은 저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분을 통해서 오는데 내가 그분을 피하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론적으로도 그건 틀린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마음을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 지워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데 연세 드신 분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야, 내가 앞으로 몇 년도 사역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언제까지 목사님이 부담스럽다고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건 틀린 마음이다. 정확하게 제 마음에서도 그게 이제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맨 앞줄에 가서 앉았어요. 교제하실 때. 예? 물론 제가 햇소리도 하고 뭐 분위기 안 맞는 말도 하곤 했지만 제가 목사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나한테 이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막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치료를 받으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저놈이 뭘 하고 있나.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틀리건 예? 뭐 책망을 받건 막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참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생기래요. 새로운 마음이. 여태까지 없었던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제가 성경학교를 훈련 이제 거진 다 끝날 때 우리 기수에 제일 먼저 파송받은 전도사님이 이제 나가시는데 대전 그때 이제 대전에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굉장히 대전에서 가까운 곳으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야 이거 목사님 곁에 있으면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거 복받을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된 마음이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목사님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진짜 복받았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러 왔다가 그 이제 그 신하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아 목사님은 부담스러우신 분 내가 저분을 어떻게 따라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 마음에 야 저 목사님 곁에 있는 저런 분들 진짜 복받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야, 내가 진짜 사단에게 속아서 헛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뭔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이제 터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기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쉽다고 하셨는데 이제 왜 어려운가? 한 번은 제가 윤정수 목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해 주고 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최수연 자매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최수연 자매도 보고 싶지만 최수연 자매 엄마가 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진짜 보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막 전화를 했어요. 그 윤정수 목사님이. 근데 바로 최수연 자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엄마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있어요. 엄마 좀 바꿔줄래? 그러면서 나에게 바로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나 민웅기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자매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진짜 저 알고 싶습니다. 자매님, 최수연 자매 따님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딸에게 넌 아픈 애가 아니라 하면서 청소해라 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나는 저도 딸이 있는데 어쩌다 딸이 코피만 흘려도 막 불안한 거예요. 코피만 흘려도. 근데 최수현 자매가 암에 걸려서 암도 한두 개가 아니라 온 몸에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자기 딸에게 야 일어나 너 왜 아픈 척해? 일어나 쓰레기 갖다 버려 화장실 청소해. 전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자매님. 어떻게 딸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계모세요? 그 얘기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근데 자매님이 진짜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어요. 그게 답의 다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사역자라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거 다 나갔습니다. 예? 다 나왔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이 쉽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저도 공유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신앙이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앙이 쉬운 거 계속해서 교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쉬워. 이건 쉬운 거야. 다 돼 있는 거야. 정말 이번에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또 하나가 있다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 그거더라고요. 아, 그렇지. 정말 내가 뭐를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암도 이기고 그죠? 우리의 이런저런 병들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마음의 미움이 있다. 그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담배 끊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그 담배 하나 끊지 못해서 막 수고하는데,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까. 그죠?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제 마음에 회개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여태까지 없었던 여호와의 종,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고